여러분,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고 정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온전히 해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론을 구성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한 것도 다 모릅니다. 아직도 밝혀내야 할 인체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겨우 화성에 다녀온 인간이 어떻게 광활한 우주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웃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들을 편견 없이 읽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논쟁되고 정립해온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사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회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적 이해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신학적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교회 역사적인 면도 가톨릭의 날조된 서술과 중세기를 승리자로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변개된 지식들을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이 종교개혁의 연장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탐구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서방교회의 터툴리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안디옥교회 감독인 데오빌로입니다. 자, 안디옥교회. 이 안디옥교회를 지금부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내내 등장할 이 지명이거든요. 자, 이 터툴리안은 AD 220년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는 라틴어로 약 982개의 기독교 신학 용어를 창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번역하여 쓰는 말의 라틴어는 트리니타스죠. 그러나 터툴리안보다 먼저 헬라어로 같은 의미의 말을 쓴 사람은 안디옥교회의 감독인 데오빌로인데 그는 트리아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터툴리안이 양태론자에 맞서서 새 위격으로 나타나는 한분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용어가 알려지기 시작해서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태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단일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인 다역이죠. 한 분이 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위일체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는 그런 일위일체를 믿고 있죠.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고 신학 용어고 교리 용어입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나 교리 용어는 성경에 그 낱말은 없어도 그런 사상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말이 성경의 사상이나 계시와 일치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영혼불멸.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영혼불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귀신처럼 떠돌아다닌다는 사상인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교리 용어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용어는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이교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란 단어 역시 그러한 철저한 성경적 확증 후에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되겠죠. 자,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이 말은 머리는 셋인데 몸은 하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며 조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트리니티는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트리니타스는 트레스, 셋, 그리고 유니타스, 하나됨. 영어로는 트리니티, 트리, 그리고 유니티, 조화, 일치화. 이렇게 트리와 유니티가 합해서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즉,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신학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 되신다는, 조화롭다는 그런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세 분이 원, 하나가 아니라 세 분이 유니티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부부일체라고 말할 때 남편과 아내의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이 동등하고 계획과 목적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등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과 마음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가르침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들이 뭐 갑자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제시된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견해들에는 이제 첫 번째 아리안주의, 아리안이즘이 있는데요. 이 기원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의 가르침을 이제 아리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임을 부정하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죄된 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아리안주의, 세미 아리안이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아리안주의를 거부하지만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아마 이 단어들을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며 성부에 종속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출생하시키신 분, 낳으신 분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자, 처음에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란 이론입니다. 1인 다역. 간단히 말해서 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로, 신약 이후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이죠. 이 안상홍 증인회는 양태론적인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약 이후의 시대는 안상홍이 성령으로서 활동한다는 그런 해계망측한 이단설을 주장하고 있고, 또 신천지도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런 무가치한 이야기들을 떠들고 있죠. 도대체 이런 얘기에 21세기 지성인들이 신봉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여러 이론 중에 종속론이라고 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인 주체이긴 하지만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성부의 명령을 듣고 그에 따라서 다른 그의 말에 따라 행한다는 뭐 그런 종속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일이라서 뭐 그다지 새롭지도 않은데 최근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일부 개신교 그룹에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여호와의 증인들보다도 더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마치 자기들이 종교개혁에 후회해드린 것 마냥 진리의 투사처럼 포장하면서 진리의 회복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사실인가? 삼위일체 교리는 이교 종교들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교나 로마 카톨릭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경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물론 간혹 이방인들이 끼어 있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인간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예수가 미쳤던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민족이었다면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 주장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분도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저기 뒷골목 조폭들이 우글거리고 매춘과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나사렛에서 살다 온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이 참남하다며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죠. 정말 참남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정말 참남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목수 예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고요. 요엘서 2장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하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자는 여호와신데, 그렇다면 이분도 여호와신가?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구원자시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또 초대교회에 엄청난 도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고 가셨죠. 그분도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의 사역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또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아니 구원자는 여호와신데 그러면 성령도 여호와시란 말인가? 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신앙적 경험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이 만난 분들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종교회의를 해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경험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 삼위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믿고 따랐던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 오늘날 삼위일체 신학으로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이었던 이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추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 경험에 기초한 교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이해했다면 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그만해도 되는데 또 그만하면 너무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신앙 고백을 신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려고 하다가 수많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벌어진 삼위일체 논쟁사입니다. 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육신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상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성경이 우리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교한 삼위일체 교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신학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그나티우스도 AD 69년에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AD 30년에서 35년경에 이제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전승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던 그 아기가 이그나티우스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1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그에 대한 존경과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가 그것을 짐작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 폴리캅 또 유세비우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108년경에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잠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각 곳으로 흩어졌죠. 그러나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시리아, 소아시아, 헬라, 이탈리아, 인도 이런 곳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다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자, 새롭게 집사로 임명받은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맞서기 위해서 자기들의 땅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외에 성전이 있던 곳은 사마리아가 유일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토록 미워한 이유를 우리가 알만하죠. 자, 초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두 번째 나라는 어디일까? 에티오피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굴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구로 돌아가는 중에 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관원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는데요. 빌립은 이 진리 탐구자에게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빌립은 그 예언과 그의 성취에 관한 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그 내신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마리아, 에티오피아, 그 다음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 다음 민족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강력히 선포했던 바울의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속했던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은 이제 복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후에 첫 외방 선교사로 파견된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의 결과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교회의 중심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안디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당시 시리아는 팔레스틴과 아라비아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또한 그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시리아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시기가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이 경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두 제국 모두가 탐내는 그런 대상이 되었던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 동방과 서방 모두에게 영향력 행사를 아주 가능하게 주는 매우 적절한 장소가 바로 안디옥인 것입니다. 안디옥은 초기에 단순했던 복음을 고수한 아주 헌신적인 기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비성서적인 가르침들이나 이교의 관습들은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 시리아의 두 번째 그 도시인 에데사 그곳에서도 기독교의 활동이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르파라고 부르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데사는 안디옥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부터 페르시아, 인디아, 중국 그렇게 이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약 75년이 지난 후에 저술 활동을 한 터툴리안은 기독교의 확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믿고 있는 것이 이미 강림하신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이겠는가? 파르티아인들, 메대인들, 엘람인들,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와 프리기아와 카파도기아의 거주민들, 본도와 아시아와 밤빌리아에 사는 사람들, 이집트의 야수 조련사들, 카이린 너머의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로마인들과 그 주변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다른 모든 민족이 누구를 믿겠는가? 가톨리아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무어의 복잡한 국경들, 스페인의 모든 경계, 고을 지방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 로마인들은 절대 침범하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정복당한 도시들, 이 모든 지역을 이 땅에 이미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바로 시리아 신학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친 사람들도 있었죠. 안디옥의 라이벌이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겨난 영지주의는 이교 철학과 복음이 혼합된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대학들을 설립하는 한편 구약 성경을 배척하고 창조를 부인했습니다. 역사학자 뉴먼은 안디옥 신학과 알렉산드리아 신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세기부터 시작된 기독론에 관한 대논쟁에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은 항상 서로 적대관계에 있었다. 알렉산드리아는 신비적 이상주의를 대표하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장려하는 한편 안디옥은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주장하며 신비적 사고방식은 배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 기독교 시대에 참교회의 신학 발전과 선교 활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최초로 담당했던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과 에데사였습니다. 시리아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참교회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도들이 모두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약 성경이 시리아어로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이란 의미의 페시타라 불린 이 귀한 번역본은 동방에서 수세기 동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동방교에 속한 이 분파들 중에서 상당수는 오늘날까지도 이 그 번역본을 공인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세워진 초기 기독교 교회들, 그리고 비문들, 그리고 공공 건물의 흔적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 조직들과 선교 기관들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이 새롭게 형성된 본부로부터 세상 끝까지 빛의 줄기가 점점 퍼져나간 것입니다. 시리아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총망라해서 최초의 선교활동 본부가 위치했던 것입니다. 시리아에 있던 교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이 교사들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서방교회의 타락한 기독교에서 생겨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참 진리를 고수해온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며 히브리어 학자였던 루키아는 영지주의와 마니교를 상대로 싸웠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의 풍의적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루키안 학파의 신학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후에 이 신학이 동방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리아의 신학은 사도들의 소인이 지킨 신학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 동방의 시리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타협과 배도의 길을 걷기 전인 최초의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던 그 초대교회에서 이미 삼위일체 사상이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위일체 사상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도출해낸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비문들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모 마리아나 뭐 성인들의 드리는 기도 그런 것들은 어떤 비문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었기 때문에 이 초기 복음 공동체들의 오랫동안 그 회심자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동방교회가 그 교리와 의식에 있어서 서방 로마 교회가 아닌 유대교회의 모델을 따랐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신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나사렛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콘스탄틴이나 배도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신학적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부들과 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립해 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비록 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지만 진리의 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세기 이그나티우스에 이어서 초대 교부이며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레니우스. 그도 삼위일체 개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은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하여 증언한다. 성부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해진 시간이 되자 육체를 입으시고 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은 죄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되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새로운 형태로 임하셨는데 이는 온 땅의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경험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삼위일체, 트린타스라는 용어를 정의한 터툴리안은 본질과 인격이라는 두 용어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세기가 끝나갈 무렵에요. 범상치 않은 신학들이 선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단일신론의 등장입니다. 이 주장들이 교회 내 심각한 분쟁을 야기시켰는데요. 단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헬라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헬라의 철학은 물질은 부정하다는 것이었죠. 이런 견제에서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도 했고 행동을 하시기도 했다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단일신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동적 단일신론, 역동적 군주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셨고 그 후로 계속 그의 안에서 활동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예수에게 특정한 시간에 신적 권능이 갖추어지긴 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된 적이 없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 이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 데오도투스는 결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는데요. 데오도투스의 주장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그는 아들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고 성령은 사도들에게 불어넣어준 은혜였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해석한 후에 수많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론에 모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여기에서 조금씩 변했을 뿐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성령을 부리는 영의 개념을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이 단일신론의 두 번째는요, 양태적 단일신론 또는 양태적 군주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아시아에서 발생해서 2세기 말 로에투스가 로마로 가져왔고 3세기에 사벨리우스가 이 이론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교회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결국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옷만 갈아입는다는 주장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과 개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크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으로 이제 좀 더 함축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리우스는 이 상위 본질,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와 다른 신적 본질을 가졌다라는 이 견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요. 318년경에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당시 교회가 믿고 있던 가르침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다른 창조를 위해서 먼저 창조받았다라고 했고요. 또 무존재에서 태어났으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 뒷받침하는 성경절을 아리안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 이제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이 주장에 의하면 성자는 비록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초이며 가장 고상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무튼 피조물이고 본성과 위엄에 있어서 성부보다 열등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난 하나의 중간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의 견해에 반대해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있는데요. 이제 호모우시오스, 그러니까 동일 본질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 주장에 반대해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기독교의 대원칙인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본질이 다른 분들에 대한 경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차이건 존재 순서에 대한 차이건 성부와 성자의 차이는 결국 경배에 대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이제 이 분쟁이 교회에 아주 이 심각한 이 이제 큰 분쟁으로 이렇게 일게 되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이제 교회의 통일성을 이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어떤 이단들의 견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 일에 개입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AD 325년 니케아에서 로마 제국 내 모든 감독들을 종교회의에 소집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주제가 예수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한가 아니면 상이한가. 여기 회의에 세 부류가 있었는데요. 아리우스주의자들, 이제 상이하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그리고 아리우스주의를 반대하는 아타나시우스 부류, 예수님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로 대표하는 중재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논점은 예수의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한가 아니면 상이한가 이런 이제 논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신조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라고 이제 니케아 신경을 정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호모우시우스인데요. 그 의미는 동일 본질, 곧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오리개는 아들의 신성이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의미에서 동일 본질, 그러니까 호모우시오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니케아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정의죠. 니케아 신경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 본질로 보았고 확립했다는 큰 의미는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찾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동일 본질로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확립시킨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칙을 제시해서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 속에도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루키안이나 또 패트릭 같은 성서 진리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루키안이 아리우스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루키안의 업적을 폄하하려는 카톨릭 교회의 공작일 뿐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클레멘트, 또 오리겐,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은 기독교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때, 그러니까 잘못된 이계 철학을 섞은 해석들을 알레고리적인, 비유적인, 풍의적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던 그럴 때, 루키아는 진리의 투사로서 복음의 기초를 곤고히 했습니다. 후에 가톨릭의 모든 세력이 루키안과 그의 학파를 모질게 공격해서 역사에서 그의 이름을 지웠을지라도 그의 업적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에데사 출신이었던 루키안은, 여러분 에데사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아까 살펴봤었죠. 초대교회 기독교의 본부가 있었던 시리아의 안디옥과 에데사를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이 에데사 출신인 루키안은 흩어져 있던 사도들의 헬라 성경을 집대성한 학자였습니다. 현재 개신교회는 이 표준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TR이라고 하죠. 그런 헬라어 신약 성경 본문을 토대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헬라어로 쓰인 사도들의 글들이 영어, 독일어, 뭐 다른 언어로 많이 번역되는데 그것은 바로 루키안이 이 성서 본문을 집대성해서 보존해온 그 텍스트로부터 번역한 것들입니다. 그 헬라 성경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 묻혀있다가 에라스무스의 수고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실제로 편집한 사람이 루키안이다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카톨릭의 적개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신약 성경은 루키안이나 에라스무스가 기록한 것이 아니죠.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루키안의 시대는 타락의 홍수가 이 성서 본문들과 성서 신학을 유린하게 한 시도를 아주 조직적으로 행하던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는 성경과 성경 주석을 만들었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오류를 포함시켰고 풍의적인 해석, 알레고리 해석으로 성경의 진실성을 하나의 우화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플라톤은 참된 실체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찾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로 죽었다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는 뭐 그런 해석입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신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대표적인 알레고리 방식으로 뭉쳐진 한 교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가 이런 알레고리 해석으로 스스로를 이단의 반열에 올린 사례입니다. 루키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거룩한 글들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또한 그것들을 후세대에 전해주는 일에 누구에게도 비할 데 없는 성공을 이름으로 모든 세대가 그에게 감사해야만 하는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루키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소할까? 오히려 클레멘트나 또 오리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역사 속에 남아있고 또 오거스틴 같은 사람들을 성자로 칭하고 있고 왜 그럴까? 그것은 천주교회가 중세기의 승리자로 군림하면서 참교의 역사를 지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레멘트는 기독교와 이교의 유사성과 또 태양 숭배와 의의 태양의 친근감을 주장함으로 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배도의 시대에 안디옥에서 루키안과 그의 학파는 명확하면서도 완전한 성경을 편집했고 드디어 신구약 성경 본문의 헬라어 개정판이 출간된 것입니다. 교황권의 설립 이전부터 거룩한 성경 말씀에 관한 훼손이 수도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출현했고 각각의 종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본문에서 어떤 페이지를 삭제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내다보시고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선고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 루키아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남겨진 글들을 판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증거들과 그 흔적들을 수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감격적인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표준 텍스트인 이 텍스투스 랩세투스와 그것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된 신약 성경들은 다른 어떤 성경의 추종도 불허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인본 신약 성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탄생해서 모든 교회들이 채택한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들 중에서 그 어떤 교회도 루키안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신약 본문을 채택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이 세상에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성경을 전해주었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권의 라틴 벌게이트파는 불가타라고도 하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한 이 신약 본문과는 전혀 다른 본문을 채택했고 천주교 사제들은 신자들이 헬라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동의 틀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처음 한 일 중에 하나는 루키안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찾아서 확보한 후에 그것을 개혁교회의 기초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열린 천주교의 세계회의였던 트렌트 종교회의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루키안의 성서 본문을 비난하고 제롬의 벌게이트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황의 하수인인 프리메이슨이 성경 본문을 계속 수정해서 그들의 사상과 교리들을 현대 번역 성경들에 집어넣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시리아에서 아일랜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온 아일랜드 기독교의 아버지 패트릭 역시 아리안주의를 반대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조물이라는 이 또 상위본 하나님과는 상위본이라는 이런 그 아리안주의는 반대했지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동일 본질이라는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에는 주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같은 본질 속에 하나 이상의 존재가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케아 회의에서는 오리겐의 성자 출생설 그 개념을 도용했기 때문에 진실한 성경학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직자들은 기독교가 이 관계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용어로 헬라어 단어인 호모우시오스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단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아리안주의자다 그렇게 여기고 무자비한 박해를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카톨릭의 극단적 사고 때문에 아리안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또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본질을 인정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용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리안주의자들이다라는 이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논쟁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위본질, 헤테로우시우스와 또 유사본질, 호모이우시우스 그리고 동일본질, 호모우시우스. 자, 이 상위본질은 성자는 성부와 다른 신적 본질을 가졌다라는 주장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리고 유사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은 비슷하다라는 이제 빗나간 개신교회가 있고요. 동일 본질. 성부와 성자, 성령의 본질은 같다라는 이제 동일 본질 이 세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리를 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니케아 회의 이후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널리 알려진 헬라어 단어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는 같은이라는 의미의 호모스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호모이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모두 격렬한 논쟁의 역사를 지니게 됩니다. 이 두 단어는 철자는 매우 비슷한데 이 단어들이 신성에 적용되었을 때는 그 의미의 차이가 아주 이 순수한 신자들은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이요 사변적인 탐구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이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한 이 니케아 정통주의가 그 이후에 신학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리우스주의를 정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상 체계가 완전히 인정되고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해 나갔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제시했다면 동방의 갑바도기아인들은 서로 다른 세 위격들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개별적으로 인격을 갖추신 그런 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와 같은 방식은 흔히 이제 한 본질인데 세 분의 위격이라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다른 이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인격을 갖췄다, 그 말입니다. 이 동방의 갑바도기아인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까지 진전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AD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경배와 같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논쟁의 대상이었던 성령의 본질을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개성을 인정하는 신조로서 의미가 컸지만 성자가 성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그런 잘못된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451년 이제 칼케돈 회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조화되게 연합되어 존재한다는 교리가 확립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참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쳐지는 삼위일체 사상은 AD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바탕으로 그 정립했기 때문인데 니케아 회의가 신학적인 공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설명으로 당시의 교리적 논쟁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냈지만 니케아 종교회의의 삼위일체 논의 과정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신조들을 인용할 텐데요.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관한 정의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AD 381년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뭘까? 하나의 파워,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일까? 아니면 뭐 출생하듯이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일까? 여러분, 니케아 신조는 분명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 시작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교리적인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개신교회도요 이러한 니사의 그레고리 이론을 따라서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니사의 그레고리 이론을 따르는 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그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곧 아버지의 결과들이라는 점에서 각각 서로 구별된다. 곧 아버지는 출생치 않음에서 성자는 출생함에서 그리고 성령은 출원해서 서로 구별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총신대는 천주교회 아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하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나온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삼위일체론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자의 영원 출생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개신교회가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헷갈리는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부는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하였다. 성령은 출산되지 않고 하나의 유일 원리로서의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다. 출산과 기출은 신성의 전달 내지는 파견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이 전달이 한편으로는 성부로부터 출산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기출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출산과 기출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교리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자, 여러분은 지금 똑똑하시니까 저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시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본인들도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했던 신앙고백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하려는 추상적인 탐구로 빗나간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 중세 카톨릭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중세 카톨릭 신학의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단절되어버리고 철저히 내적 비밀에 대한 사변적인 탐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 안에 어떤 신비를 다루는 무의미한 사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 역사에서 정립해온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가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을지라도 성경과 관계없는 철학적 전제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왜곡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과거의 전통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유일한 전통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정통 기독교 하는데 도대체 뭐가 정통 기독교입니까? 오랫동안 교회 관습이 그렇게 믿고 가르쳐온 것이 정통입니까? 여러분, 정통은 오직 성경에서 유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만을 부르짖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시리즈의 1부와 2부를 함께 해왔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스스로 존재하고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부와 2부를 보지 않았다면 꼭 찾아서 보시고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삼위일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소유한 동일 본질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부로부터 발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곧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죄는 성령의 강력한 흠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하나의 인격과 개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이 신앙 용어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은 모두 스스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 세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세 번째, 세 하나님은 동일한 신의 본성과 사랑의 본질을 가지셨고 목적, 사상, 거룩함이 일체이시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기독론 전체를 완전히 부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품을 수 없는 견해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지려는 사탄의 기만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탄에게 승리하고 세상과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 분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는 세 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을 간결하면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송구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의지하라는 권면이 있고, 2절에서는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악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3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보증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증거는 후렴에 나오는데, 캄캄한 죄를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마음을 바칠 때 거룩함에 이릅니다.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격, 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이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가 귓가에 들려올 때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 자신을 감추시고 낮추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원리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하셨고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철학적인 용어나 신의 존재를 탐구하는 용어가 아닌 세 분의 관계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에 걸친 이번 시리즈가 삼위일체에 대한 의문이나 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백과사전이요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기대합니다.